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주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열망이 식어진 마음에서는 어떤 은혜의 증거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신앙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생한 기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위태로운 영혼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세상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고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뭉클한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감사와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서 그를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의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생각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직접 가까이 나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가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이기에 이것은 결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한 주일의 삶이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처럼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 초반부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권면을 하고 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단순히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어떤 예배의 외적인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것, 사실은 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익숙해서 자신의 마음이 그 외적인 상태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만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외적인 것보다 이 외적인 것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속성이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성결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손을 먼저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내가 한 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살펴보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어떤 잘못된 일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의식하고 우리 자신의 불의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가 일찍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러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가족을 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행위가 바로 이 제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심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자기의 영혼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악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혼을 성결케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행한 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한 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을 세상에 버려두었던 것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고통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심령으로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며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좀 끄럼직하기는 하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고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 체험의 경중은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온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행했던 어떤 말의 악함, 내 행동의 불의함, 내가 품고 있었던 마음의 부정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부끄러워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그것을 자각하기까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한번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돌이켜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대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죄를 자각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고 나오는 것은 자기를 성결케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여러분,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 행위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고치고 돌이키도록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때에 자신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자들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의식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거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떤 그리낌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그 악행을 깨닫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였던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시는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자기의 영혼을 살펴봅니다. 마음의 순전치 못함을 의식합니다. 자신의 삶의 불의와 불결함을 의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결케 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 할 때에 자기의 영혼을 성결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인지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은 자기의 죄악된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에 자기의 행실의 불의함을 보게 될 것이고 자기 마음의 순전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알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래서 요한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긴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그리 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서 자기의 양심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대한 변명을 생각해내고는 자기의 죄는 그렇게 크고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작고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고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죄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고 반드시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죄악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자기의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게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교만해진 자신들의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나를 꿰기 때문에 이것을 먹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면은 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찾아가서 책망할 때에 그가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변명하였으며 사울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고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고 사울도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불의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책망하실 때에 그 죄를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를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있을 때에 나단이 그에게 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2장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는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책망할 때에 다윗은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이 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인데 그가 이 시에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5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리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다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하여서 울되 침상이 적기까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웃음은 사라졌고 즐거움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성결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만이 자기의 영혼을 성결케 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다 용서받는다며 이렇게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핀잔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영혼이 하나님과 누리는 이 영혼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자기가 용서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불의를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를 알고 애통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되고 그 영혼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그 은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지극히 겸손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증상이지 그것이 회개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가 포도원을 빼앗고 난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행보도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잠시 동안 그렇게 겸손해졌는데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악한 행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금 은삼십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돈을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죄를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가 그들이 회개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고 그는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회개를 통하여서 교만한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마음이 부서지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증거는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해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심령만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깨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그가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만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심령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해도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격이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의 삶에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는 가늠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자기를 기꺼이 복종시킬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님께서 자기의 뼈를 꺾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뼈를 꺾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교만한 자아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뻣뻣하게 하고 목을 꼿꼿하게 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애통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심령들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표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겸손한 심령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해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4절 말씀도 바로 사도 야고보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결케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같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를 성결케 할 수 있도록 그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마음을 뻣뻣하게 하거나 다른 죄에 대한 변명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그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진실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